사도행전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르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앞서 있었던 선교 사역지들이 첫 번째는 빌립보였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르야가 장소입니다. 근데 앞에 있었던 장소들이나 지금 베르야에서나 마찬가지로 사역은 두 번으로 나뉘어서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대체로 순탄한 과정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형제들이 열매를 맺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보면 환난, 핍박, 박해를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지금 베르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 베르야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후반부에 벌어졌는가? 이게 참 좋지 않은 내용들인데요.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르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기 보면 주동자가 나오는데 독특하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소는 베르야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빌립보에서도 핍박을 당할 때에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둔 주인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막 소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이 이런 핍박을 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그냥 다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 지역 사람들이 핍박을 했는데 지금 베르야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베르야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베르야 사람들 중에는 주동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기가 쫓아온 거예요. 아마 바울이 베르야에 올 때에 거의 야반도주를 했죠. 밤중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여기로 데려다 놨으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그 바울을 쫓아오다가 처음에는 베르야로 간 줄 모르고 그냥 쭉 내려갔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여기까지 찾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핍박했던 사람들을 보면 결국 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신자들 일반 사람들이 다 핍박을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핍박을 하는 모습이에요. 또 이 핍박했던 모습을 보면 13절 끝에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정정당당하게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논쟁을 한다든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반박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서 뭐 어떤 재판 과정을 거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무리를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선동을 하는 거죠. 으쌰으쌰를 해서 선동을 하고 아마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그랬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실은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다 모이고 막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결국 이 바울이 핍박당했던 모습을 놓고 보면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고 지금 베레아에서도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서 핍박을 당하는데 다 불법적인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당할 이유가 없는, 당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악한 자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핍박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하게 대응을 했다. 바울이 이러이러하게 사역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런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런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이 뭐를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말씀을 전했는지 기적을 행했는지 묵묵히 고난을 당했는지 이런 기록이 없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야손과 및 형제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끌려가고 그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투옥당하고 그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14절 15절에 보시면 베르야에 있었던 형제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주어가 형제들입니다. 14절을 보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어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바울 일행을 위하여 무엇을 감당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감당했던 헌신이 나오는 거죠. 교회를 위한 섬김이 나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들하고 복수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다만 좀 불행한 상황은 이게 상황이 너무 급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일행이 세 명이죠. 바울,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인데 일단 바울만 바다까지 가게 했습니다. 베르야는 내륙 지역이니까 일단 바다까지 바울만 데리고 간 겁니다. 반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으로 보아서 첫 번째로는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이 와서 1차적인 타겟을 삼은 게 바울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은 일단 형제들이 바닷가까지 데리고 갔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는데 아마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했겠죠. 뭔가를 했겠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했는가.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 명들이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덴은 이제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함께 갔다는 뜻입니다. 함께 갔다는 뜻. 여러분 제가 이 베루야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베루야에서부터 이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갔다면 거리가 얼마쯤 되냐면 그냥 직선 거리로 쳐도 약 500km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도 500km를 같이 간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당장 급한데 좀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럼 저를 따라서 500km 넘는 길을 부산 넘는 길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성도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옆 동네를 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먼 거리를 몇몇 형제들이 같이 가준 거예요. 지금 백기를 타고 같이 가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같이 가던 형제들은 이모저모로 많은 부분들에서 희생하고 헌신을 한 겁니다. 일단 예전에 가는 거니까 시간이 무진장 많이 걸렸겠죠.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걸렸겠죠. 시간 걸렸겠죠. 돈도 걸렸겠죠. 가족들은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놓고 가는 동안 자기 생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계획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바울 일행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바울을 하나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먼 길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끝에 보면 그에게서,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 데려다 주었던 사람들은 다시 베레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바울이 부탁을 한 거죠. 자기만 혼자 왔으니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베르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후반부 사역의 모습입니다. 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3명밖에 안 됐던 선교팀이 결국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서로 다투어서 찢어진 게 아니라 핍박을 당해서 서로 헤어지게 된 거죠. 이산가족처럼. 근데 나중에 이 만나게 되는데 지금은 사도바울 혼자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두 사람이 베르야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본문이 짧지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정리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했던 여러 사역지에서의 모습을 놓고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었던 빌립보, 두 번째 데살로니가, 지금 세 번째 베르야,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난과 핍박이 반복이 됩니다. 또 똑같이 처음엔 형통했는데 나중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환난과 핍박은 다 불법적인 박해들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소동을 일으켜서 그 지역에서 평판이 나빠지게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쫓아내는 그런 불법적인 박해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이 모든 박해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환란을 만나도 핍박을 당해도 그러려니 또 여지껏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넘어가고 다른 지역들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 뒤인 내용은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테네에서 사역할 때에도 조금 이따 고린도에 가서 사역할 때에도 환난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또 그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환난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모든 선교지마다 돕는 손길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간수 가족들이 있었고 간수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야손과 형제들이 있어서 그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끌려가고 감옥에도 대신 들어가주죠. 그러니까 항상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지금 베르야에서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덴까지 배를 타고 같이 와서 바울을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만 태워주고 잘 가시오 이래도 그만일 텐데 아덴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있다가 바울이 아덴에 잘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그 먼 길을 다시 되짚어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보면 그 환란 속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어떻게 바울 일행을 위해서 희생했는지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섬겨주는 모습이 자꾸만 더 커져요. 빌립보에서는 그냥 상처만 씻어줬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베레아로 도망가는 데까지만 데려다줬는데 지금 베레아에서는 아테네까지 금원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같이 데려가주는, 자꾸만 섬김을 받는 모습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일행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돕는 그런 모습들이 쭉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참 이 목회자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늘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얼핏 이렇게만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예비하시고 돕게 하시겠구나, 내가 그런 돕는 손길을 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만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전반부에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도 사역을 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사역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생긴 겁니다. 형제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르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르야에서 바울을 위해서 저 아테네까지 같이 갔던 사람들은 괜히 맘씨가 좋고 선하고 누구를 만나도 잘 도와주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어서 뜬금없이 바울을 도와준 게 아니라 바울이 열심히 섬겨주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바울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 바울 때문에 복음의 결실로 맺혀진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여지껏 섬겨준 게 있어요. 도와준 게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옆에 있는 성도를 격려했고 어떤 사람을 내가 믿지 않은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역할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내가 사역을 하면서 환난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제자였던 그 사람이, 나보다 어렸던 그 사람이, 나보다 뒤늦게 예수님 믿게 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그 사람이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나를 돕는 손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비단 뭐 사역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돕는 손길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의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 때도 또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장면은 바울이 사역을 했고 그 결과 형제들을 만들고 복음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 바울을 돕는 손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지금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 신앙을 내가 격려하면, 내가 저 사람 한번 신방을 가주면, 저 사람의 문제를 갖고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주님께는 소용이 있겠지만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냥 끝까지 나한테 도움만 받을 줄 알았던, 내 기도만 받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나를 섬겨주는 사람, 교회에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와 같은 은혜받는 모습들, 또 격려받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환난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소망하고, 또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첨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끔 너무 아픈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교회에 나와서 뭐 섬기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헌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지위도 별로 없고,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많은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베르야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 고쳐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돈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붙잡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가장 귀하고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역임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때때로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섬겨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먼 길을 같이 떠나가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맞잡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바울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배려와 있던 형제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